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일부러 깨어있지 않으면 본능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일부러 깨어있지 않으면 본능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여호사와 지도자들이 기브온이 가까운 가나안 족속으로 진멸해야 됐던 그 족속임을 나중에 알고 나서 그런 실수나 잘못을 처리하는 상황을 통해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인간이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기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잘못 처리된 일들을 어떻게 바르게 잡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지 하는 것을 온전히 배워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에 대해 어쩌면 성도로서 자주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기록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그냥 역사가 이렇게 쑥 흘러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서 그 이미 벌어진 일들을 바르게 수습하지도 않고 그냥 괜찮듯이 넘어가는 그런 태도가 막 심어져 버리면 그것이 이제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원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 그게 넘어갈 때 이거를 바르게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묻어져 가버리면 짧은 것 때문에 그냥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늘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요성과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돌이켜서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잘 파악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그 법도와 규례 명령 그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실수나 잘못을 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핑계와 변명을 대고 다른 방법으로 얼버무리듯 합리화하면서 대충 넘어가 버리면 그 즉시 뭐 해가 오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온전치 못한 순종의 이런 삶의 태도가 결국은 쓴 뿌리로 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당장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배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내려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죄악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가 잘못할 때 즉시 죽인 게 아니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거를 오해해서 우리가 이래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그 더럽혀진 양심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습관이 되면 결국에는 그 쓴 물이 쓴 뿌리 쓴 열매가 우리 삶에 뒤켜내서 나타나게 돼요. 오래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썩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실수하게 되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깔끔하게 끝내지 못하는 일의 단초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이 심어진 거죠. 실수와 잘못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리지 않고 그냥 실수와 잘못을 그냥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얼버무리면서 넘어감으로 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살피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해감에 있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놓고도 그것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도 진멸의 그 수명을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고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핑계로 그럼 저들을 노예처럼 부리겠다 이런 식의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첫 번째 명령을 무시하고 그렇게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역사로 덮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일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니고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 결국 그 결과는 미래에 나중에 너무도 크고 감당 못할 무게에 엄청난 문제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마무리 짓지 않으면서도 지지부진 끝나게 되는데 그러고도 더 역사가 흘러가면 그런 삶의 태도가 없어지질 않아요. 나중에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 왕도 이런 비슷한 짓을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 솔로몬의 행동 때문에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가 한참 승승장구할 때 이런 일이 여호수아하고 그의 군대가 한참 승승장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명성을 잇는 왕으로서 이제 왕위를 계승받고 승승장구하는 그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 짓고 뭐 자기 성전을 막 짓고 이럴 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게 사실 나라의 안정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지켜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변의 강대국과 정략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의 안정을 깨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성경에는 얼핏 한 줄로 훅 지나가 버리거든요.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 애굽 왕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그는 이스라엘 왕국이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 있음을 만방에 과시하면서 동시에 애굽 왕국을 본받아 예루살렘 왕궁을 건설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곽들을 다시 지을 때까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살게 했다. 이게 1절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핏 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그 작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가나안의 주인처럼 살 수 있게 된 건 뭡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인척관계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아버지 다윗 왕으로 인해서 그 조그만 나라가 막 주변에 핍박받던 나라가 당시 열강과 견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건데 이 솔로몬이 과욕을 부리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길보다 인간적 머리,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가 받은 지혜를 헛되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 거였죠.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의 이런 행동의 결과는요. 그 생애에 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자신이 음란에 빠져버렸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후궁을 천 명씩이나 들며 살았고 결국 그 결과는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자 했던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가 그렇게 막 세워져 가다가 솔로몬의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그가 자꾸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짓거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역사가 바뀌었죠. 여러분 미사일이 어떤 최고 정점의 꼭대기에 올라간 후에는 바닥으로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져 가듯이 하나님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그 백성들이 존재의 이유를 잃고 그 왕이 존재의 이유를 잃고 그딴 식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사사시대 350년 동안 주변 나라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침략당하고 괴롭힘당한 일들이 계속되다가 그렇게 이제 나라가 점점 이제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순종의 태도, 뭔가 바르게 하지 않고 그것을 억지로 다른 방법으로 때우려는 태도, 합리화의 문제점은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지 못하고 대충 해도 된다라는 식의 그런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잘하는 것을 보면서 인내하고 그 고통을 참아가며 승리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쉽고 편한 것만 배우는 그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의 결과가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당시는 얼핏 보면 몰랐지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결국 가나안 전쟁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멸하라 했던 헤렘의 전쟁의 이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은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족속들은 노예로 쓰면 된다. 근데 노예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풍습이 있다고 그랬지. 그들의 욕심이 욕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죄의 숙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시대가 흘러가면서 결국 가나안 정착 1세대들 이후부터 그 다음 세대들이 바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욕심과 본능을 따라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가는 그런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본에 대한 조치나 나라를 안정되게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한 이 솔로몬의 조치.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가감하고 적당히 무리 없이 흘러가게 하려는 이런 합리적인 조치들은 그 당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에 힘든 여건들을 볼 때는 그래요. 뭐 사람으로서 인정은 해요. 그러나 그런 나중에 이런 결정들이 그렇게 살아남게 된 가나안 족속들, 그렇게 살아난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게 하고 결국 음란과 그런 음흉함,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또 그렇게 흘러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려하며 그래서 바르게 진멸하지 못할 때 이럴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저 잘못된 것에 대해 한 구절로 언급해 하는 이런 사건들, 얼핏 보면 그냥 짧게 가니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하나님께서 명했던 시내산 규례와 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알아야만 이거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은 그냥 성경만 100번, 1000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바르게 읽어가야만,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해석하고 우리가 이걸 풀어갈 수 있어야만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바르고 세밀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 시대에 무슨 목사니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왜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배웠다고 하지만 거짓으로 배우니까 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전부 그냥 이단의 그 교주들을 무슨 신처럼 쫓아가잖아요. 그게 꼭 이단에서만 있습니까? 올반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무슨 하나님과 동창인 것처럼 대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이 종이라고 무조건 그냥 떠받들고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이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9장의 기본 사건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통찰력을 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수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 삶의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주신 사명을 타협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그대로 이 세상의 문화와 대충 버무려지지 않고 순수한 말씀 그대로, 그 말씀 주신 사명대로 이루어가고자 할 때 어때요? 끊임없이 자꾸 쉽고 편안한 방법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심지어 기본 족속들처럼 아주 불쌍하고 아주 힘든 척하면 설득하면서 결국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고자 하는 바르게 순종의 태도보다 하기 힘드니까 좀 쉽게 가자. 쉽고 편안한 타협의 길을 가자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설득과 요구,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못 이겨서 대충 타협하고 쉽고 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길을 택한다면 당장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잔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럼 결국 그것은 사사시대로 흘러갈 것이고, 서로 자기를 고집하며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모으면 많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고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셀 리더들은 이런 기부원 사건의 핵심이 말해주는 이 영적인 이 의도를 우리가 이 뜻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반드시 보내를 받은 우리 셀의 현장에서 쉽고 편하고 편리한 길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야 되는 십자가의 군대로서 그 사명과 가치를 여러분 꼭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그래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정말 필요한 것은 잘 안 하고 필요 없는 걸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온전히 온전한 길로 일으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참 이상하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아, 나도 모르겠다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적어도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지 고집대로 똥꼬집 피며 살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니까 그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일 때 열심히 교육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씨앗으로 심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집이 생기는 그때는 또 대화를 통해서 잘 또 풀어가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된다면 그때 또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가 관계를 통해 우리가 먼저 그런 모델이 돼서 온전한 길로 이끄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히 우리 사역의 현장인 셀과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걸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다가 그 셀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 붙잡아 두겠다고 하나님이 그 셀을 통해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재밌게 쉽게 편리하게 이렇게 뭐 동호회를 만드는 것처럼 하는 게 더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결단하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는 즉시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와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타협의 태도가 결국 더 감당하기 힘든 쓴 열매로 다가올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 나로 그의 군대 삼으셔서 지금 이 어두운 땅, 어둠 속에 가나안에 보냈다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고자 하는 절실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즐거움과 화려함에 섞여서 그냥 이 땅에서 표류하며 편안한 삶, 적당히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삶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휩쓸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나안으로 분명한 사명을 주어 보내셨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에 그 사명에 일부러 정신 차려서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본능적인 욕심에 빠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실수와 잘못을 줄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런 실수를 덮어놓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가이드하고 이끌어주시는 대로 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서는 것이 건강한 회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잘못과 실수를 인정할 그때 비록 당장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고백하고 온전한 말씀의 길로 돌아와야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르고 온전하게 감당을 하고 또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길을 걷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잘못과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기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잘못된 실수를 덮고 무마하기보다 더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으로 담대히 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쉽게 세상과 동요하며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회복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 순종하는 길을 주셨는데 실수와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식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 대충 마무리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바른 것을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일 때 그 말씀에 다른 변명이나 핑계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이기에 본능적으로 드러내야 할 실수와 잘못도 숨기고 변명하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일부러 우리가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 잊지 않고 나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그래서 더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하루, 그런 한 걸음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